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것이 어떻게 신자들의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전에 율법을 주신 것처럼 다만 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직이 그 선포한 내용, 그 약속한 내용을 이루게 하도록 이 사도직을 맡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원래 사도직이란 심부름꾼이요 사환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도직을 맡으사 그 일을 이루어내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도우시는 모든 일에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사도직을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세상보다 강하신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데 사실이 그러신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어느 만큼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에서 넉넉한 해답이 됐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면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실 때 정말 내 형편을 여기까지 아시고 편을 드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상의 실패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신앙적인 그 잘못은 정말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떠내려왔는지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삼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를 편들기에 넉넉한가로 우리의 낙심한 신앙의 현실에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제사장이란 양측을 중재하는 자입니다. 한편만을 위하지 않고 양편을 화목케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기에 하나는 본래부터 갖고 계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조금도 생각과 무슨 뭐 성품이나 능력이나 어느 곳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편드는, 성부 하나님을 편드는 일에는 조금치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을 들기에 넉넉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그토록 자주 언급되고 우리를 편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은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맡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편들려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편을 드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고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가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깊이 하자면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들과 어떻게 같이 되셨는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무슨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문제 무엇을 배워서 채워야 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제사장직분을 맡으시는 데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야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배워야만 했던가요? 하나님으로서는 경험하실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던 일,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배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의 무슨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우리를 편드는 제사장 직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미련함, 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입장에서는 할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시게 되자 그는 모든 문제에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처지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처지에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가지셔야만 됐던 필요한 어떤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편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어서 쉬러 가신 것이 아니며 심판권을 가지신 높으심만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에 대한 이 이해, 체험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하여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기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마치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이제 승천하셨다, 이제 다 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그의 승기, 하나님 우편에 가신 이유는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일이 남아서 가셨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던 것이고 그 일을 다 하시고 원래의 영광과 권좌로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심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승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언하기 위한 제사장 직무를 위한 말하자면 승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잘 아시는 사건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이제 그 총리가 됩니다. 총리를 요셉을 총리로 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38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결했으니 해석했으니 이 꿈의 내용 장차 일어날 이 내용도 그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총리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총리 자리에서 바로와 가진 모든 권세를 이용하여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만 권세가 이양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왕위를 넘겨준 것은 아니지만 바로의 왕권,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권세의 내용은 전부 요셉의 손에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지식, 요셉의 방향, 요셉의 원칙으로 바로의 권세가 이제 발휘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고 보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깨우친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서 이제 통치가 시행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요셉이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것보다 총리가 센 거 아니에요. 독재 정권에서는 1인 통치라고요. 그의 통치권을 남에게 이양하지 않습니다. 그 통치의 내용에 이 사람 의견이 반영되도록 가장 가까운 특근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이 그를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의 내용이 통치권을 통하여 시행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발탁됐다고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서 보상으로 높아지셔야 될 뿐이 아니며 우리를 그 통치하는데 무엇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발탁돼야 할 뿐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천지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무슨 보상으로, 업적으로 높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높으시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구원과 은혜와 복주심과 사랑하심의 실질적인 내용을 체험하고 오셔서 그 내용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도록 발탁된 분이라 말입니다. 은혜로운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니까 조금 냉랭한 기분이 드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의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무슨 문제를 타협하시고 뭐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갖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 자비, 긍휼에 대하여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편을 들고 성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성자 예수님이 막 하자고 때를 써서 뭐가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시는 모든 일을 시킨 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의 의견의 차이나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이렇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우리의 이해를 돕고 실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항복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과 도우심 앞에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로 하거나 그림으로 하거나 명령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 편을 드는 일을, 실제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로 우리의 인생을 경험케 하시고 그를 불러 보좌 우편에 앉혀, 물론 그러지 않아도 거기 올라가실 분이지만 그를 제사장으로 발탁하사 가장 가깝게 자리하게 하사 그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돕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도움받아 통치하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 일에 실패를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도 제시됐던 질문 같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을 들기에 충분하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넉넉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을 들은 임무를 맡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편이신가?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진심과 성의를 갖고 있는가?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의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그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적은 몇 번 없고 실패하는 적은 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고 주 앞에 이 문제를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놀라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 놀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든다는 것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를 편들고 계시는가를 그 깊이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깊이 이해하셔서 그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한 걸음 더 나와서 히브리서 7장에 가시면 이 일은 이렇게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4절 이 설명은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보세요. 그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왜 항상 하셔야 되죠? 항상 미끄러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자 그 세상에 무서운 것이 뭐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이 뭐 한번 해달라 그러면 얘는 해줄 때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지 엄마를 그대로 빼다 박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여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 제일 무서운 여자 중에 둘이 우리 집에 같이 사는데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베개 밑 송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왜 무섭죠? 아내와 딸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원한 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직분을 맡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달라는 것이 옳은 것보다 옳게 하는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지구 살듯이. 오죽하면 요 근래에 나온 그 우스갯소리가 뭐죠? 간 큰 남자 시리즈. 그건 새겨들을 만한 농담이에요. 마흔이 넘으면 남자들이 다 훌륭해져서 지구 사는 겁니다. 여자가 이기고 사는 것은 그 남자들의 속 깊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사는 데는 남자가 아직 깊어지지 못해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부부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느 이긴 쪽이 아직 멀은 것입니다. 지구 사는 게 센 겁니다. 그게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이제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싸워서 뭐 행복할 게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늘 싸워 이기십니다. 이게 표현 참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억지를 쓰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견해 차이나 무슨 이해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품과 기호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 예수를 보내신 당사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을 드는지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옹호하시는지 알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었죠?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과 세상의 막강한 죄의 세력 앞에 침몰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제시한 것입니다. 없었던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그 구원하시며 그의 백성 삼으신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능력으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깊은 이해로 함께 하시는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다.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뭐랄까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좋은 사건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깨워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꾸중은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누가 거기다가 뭐 바람을 불며 거기다 해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이 같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명함만 한 장 갖고 있어도 얼마나 세요. 그죠? 예수님 명함 말고 이 세상에서 좀 내로라 하는 사람. 옛날에 뭐 우리 독재 정권 같은 데서 보면 대통령 명함 한 장, 대통령 사인 한 장이면 은행에 가서도 얼마 내놓으라 그러면 내놨던 거 아닙니까? 옛날 저 박통 시절에는 그 누구 영농 사업에 그 성공한 어떤 사람이 그 보상으로 추록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거기 써 있었는데요. 그 추록은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경찰도 못 잡아요. 대통령 하사품이거든요. 그 안에 다 있으면 통행금지도 없고 뭐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함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인데 누가 건들겠냐 말이에요. 주무신다 할지라도 뭐 깨서 눈을 부라리시고 누가 덤벼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편을 든다고요?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시죠. 순교 당시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이 스데반 죽을 땐 벌떡 일어나 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시고 뭐 사울을 불러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우리를 향한 우리를 편드시는 그의 직무 그의 사역의 그 깊음 그 자상하심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시려는 열심과 배려와 그 보호와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당연히 이르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다는 이 절망감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 분이요. 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편을 들어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떳떳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과 도우심을 구하는데 귀 기울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와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 혼자 물러나 숨어 절망하지 말고 모든 짐을 들고 주 앞에 나가야 옳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해결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모든 사랑과 베푸신 은혜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유일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복종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